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 골프장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미군은 오늘 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 통제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과 미한 동맹 전력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입장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등 세계 40여 개국 출신 여성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한반도가 핵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한은 또 외교만이 한반도가 현재 직면한 핵위기와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평화는 가장 막강한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을 주도한 국제여성단체 위민 크로스 DMZ 관계자는 세계 여성 지도자 수백 명이 서명한 서한이 오늘 백악관에서 열리는 대북정책설명회에 참석하는 연방 상원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전투기들이 어제도 쿠르드 노동자당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터키는 또 이라크 시리아 전선의 주요 쿠르드 연계단체인 민병대도 겨냥했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터키의 이번 공습으로 적어도 18명이 숨졌다며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오늘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배수량이 5만 톤인 이 신형 항공모함은 중국의 선양 J-15 전투기들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수식은 한반도 긴장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제작하고 동북부 다레낭에서 건조한 이번 항공모함이 오는 2020년 이후 취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항공모함의 진수는 중국 고유의 항모 건조 기술이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이뤘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이 접근하던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에 경고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구축함 마한호에 이란 함정이 근접 항해를 시도해 이뤄졌다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마하노가 이란 함정의 무선망으로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위험 신호로 경적도 수차례 울린 끝에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선박은 당시 마한호에 1000m 이내로 접근했다가 방향을 돌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목재와 우유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내린 뒤 캐나다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그러나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두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미국 상무부의 근거 없는 주장과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결정에 반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당국은 26일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부지에 전격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한다며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연방 상원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관련 설명회를 엽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는 7도에서 2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 군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한 지 9개월여 만에 사드 핵심 장비들이 경북 성주 부지에 배치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일단 사드를 배치한 뒤 각종 성능시험 등을 진행해 필요한 사항을 검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이 26일 오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를 성주 부지에 반입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미군이 사드 부지에 반입한 장비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트럭 20여 대 분량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장비의 전격적인 반입은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6일 입장 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고 우선적으로 사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별도의 시설 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주부지에 반입된 장비는 사드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들로 이 장비들이 본격 배치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이 곧 시험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초기 배치 형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장비를 일단 배치한 뒤 각종 성능시험 등 초기 작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군 측은 성주 부지가 이미 평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반시설 공사 없이 관련 장비를 신속히 배치한다는 입장으로 발사대 자리만 사각형 형태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체계 가동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반입된 장비를 연결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거기서 안정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지휘통제에 있어서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성에서도 보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 처리 같은 게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네트워킹이 다 되면 요격이 가능한 체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는 아직 성주 부지에 반입되지 않은 요격 미사일까지 추가적으로 배치된 이후엔 사드 포대 성능에 대한 점검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장비들은 다 들어갔고요. 사격 통제 장치도 들어갔고 레이더도 들어갔고 요격 미사일도 일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요격 미사일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절차가 남았을 거고 그렇게 되고 나서도 아마 시험 운용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그것들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체 점검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장철훈 교수는 사드는 북한이 한국 쪽으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일정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 수차례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26일 새벽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이송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로 구성된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장비 이송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2명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주한미군이 오늘 경상북도 성주에 이송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들은 연결만 하면 곧바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요격 준비에 착수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6일 오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그리고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반입했습니다. 이들 장비는 사드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로 연결만 되면 곧바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들 장비 대부분을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 오산 비행장과 부산항으로 반입해 한국 내 기지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요격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로 지난 6일 사드 장비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보통 사드 한 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를 갖춥니다. 또 발사대 한 기는 요격 미사일 8발을 장착할 수 있고 30분 안에 다시 장전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적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직격형으로 일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이며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있어 요격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으로 엑스밴더 레이더는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장비로 적미사일을 탐지해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입니다. 엑스밴더 레이더는 전방 배치형과 종말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성주에 배치되는 레이더는 종말형으로 적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탐지 추적하기 때문에 최대 탐지 거리가 800km 정도로 전방 배치형보다 짧고 레이더 전파가 공중을 향해 발사됩니다.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전방 배치형으로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중국 측 주장과는 달리 종말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북쪽으로만 지향해 운용되고 최대 120도의 방위각 범위 내에서만 탐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드의 두뇌와 같은 교전통제소는 최대 수십 발의 적미사일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쏴도 한꺼번에 요격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군사 분계선 이남 한국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요격 고도는 40에서 150km로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의 20km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군은 또 사드가 음속의 8배 속도로 고도 40에서 150km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음속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요격률 100%라고 자랑하는 사드는 그동안 진행된 11차례 시험이 모두 단거리인 스커드 미사일과 준중거리인 노동미사일 요격에 집중됐습니다. 사거리 3,000에서 4,000km인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경상북도 성주 부지에 전격 배치된 데 대해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장비를 철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컹 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컹 샹 대변인은 이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지역 균형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사드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G20
지역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도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연방 상원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관련 설명회를 엽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와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대북 전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26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대북 상황 보고회는 백악관이 아닌 상원 주도 행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Just to be clear, that meeting is a Senate meeting led by Leader McConnell, just utilizing.
이 행사는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주도하는 상원 회의로 백악관은 단지 장소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회의에서 대북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북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댄 커처 국가정보국장이 의원들에게 북한의 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와 압박을 계속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obviously the more that we can solve this diplomatically and continue to apply pressure on China and other countries.
전날 백악관을 방문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그룹 차원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강력한 회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해법 이상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지역 안정과 북한의 위협 완화를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사용토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전략을 묻는 질문엔 진행 중이란 짤막한 답변과 함께 중국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지적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스스로 비핵화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군사 옵션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기차는 이미 떠났고 대신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점은 외교적, 경제적 방안 외에 희망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대북정책 합동 브리핑과 28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 본부에서 주재할 북핵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등을 열거하면서 일련의 제재 이행 노력을 압박 캠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미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관련 움직임의 속도가 다르다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릴 이탈리아를 비롯해 러시아, 독일, 워싱턴 등 어느 곳에서든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현 상황의 긴급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옳은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오래전에 지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거나 혹은 핵활동을 멈추도록 충분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더욱 확고한 결의를 갖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토너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장관이 오는 28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각국이 현행 모든 대북 제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를 강경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그의 아시아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 위원장은 25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한반도 핵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존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과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트럼프 취임 100일 아시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And I'm encouraged by the president's resolve over the past 100 days. I believe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straightforward.
가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일간 북한에 보여준 결의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직설적이어야 한다며 북한을 억제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steps he takes to mitigate the North Korean threat and promote the United States economic engagement in Asia hold tremendous importance, yet we don't have a clear sense of what those policies will be.
카스트로 의원은 북핵 위협을 완화하고 아시아 지역과 미국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한 공격성은 전략적 인내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북한에 접근하는 종합적이고 철저하며 주도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Not very clear policy of how to deal with this problem on the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signals being sent out in various directions.
스웨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여러 방향으로 신호는 보내고 있지만 그다지 확신을 주는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웨인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대행을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중국의 무역 문제를 연계한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don't think it's useful to make the linkage between, you know, security issues and trade issues. I think both on their own merits are very important.
커틀러 부회장은 국제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전날인 24일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 정권은 새로운 보안관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표현을 선동적인 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선제 공격은 마지막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데 대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인 데 대해선 대내외에 자존심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인민군 창건 85주년인 25일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형 도발을 자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 또 주변국들에서 또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이 평화와 안정을 깨치는 것이다 라고 강한 메시지를 보냈고 또 그러한 메시지의 영향 일 수도 있고 또 북한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하지 않은 게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대형 도발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군종 합동 타격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 대규모 훈련을 이례적으로 시위라고 표현한 데 대해 아무래도 대내외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 고강도 도발 대신 대규모 훈련을 통해 무력 시위를 하는 선에서 반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들, 중국의 뭐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대대적인 훈련을 무력 시위로 포장함으로써 자신들을 이렇게 그 어떤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주변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합동 타격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원산 비행장에 도착,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북한의 해군과 항공, 반항공군, 전선 최정예 포병 무력을 사열했습니다. 이어 화력 진지 감시소로 이동해 훈련 진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수호의 25 폭격기와 미그 23 전투기 그리고 여러 척의 잠수함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이번 훈련에서 잠수함들이 적 함선에 강력한 어뢰 공격을 했고 목표 상공에 진입한 폭격기와 전투기는 폭탄을 쏟아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최근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시킨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겨냥한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노동신문은 이와 함께 수킬로미터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화포는 유사시 북한이 가장 먼저 사용할 공격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40km에서 50km에 달해 한국의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다양한 뭐 공군과 해군 병력, 그러니까 뭐 전투기, 잠수함 등을 동원해서 미국의 항모 전단에 대항할 수 있음을 과시한과 동시에 만에 하나 선제 타격이 있을 시에는 대량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서 이번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숙청을 당해 국가보위상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가 최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을 기념한 북한군 열병식에서 대장 계급장을 달고 주석단의 모습을 다시 보인 김원웅이 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의 직함을 언급하지 않아 국가보위상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어제 성명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사는 이미 북한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점이지만 우리는 무장 대립에 대한 선동 증가만을 목격하고 있다며 증오와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성명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인권을 포함해 긴장을 줄이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을 비롯한 관련 정부들이 유엔 헌장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큰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이번 긴장 증대의 원인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행동 조건과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면서 중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대응 신호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결국 북한 대신 미국과의 관계를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에 비유한 중국은 두 기차가 실제로 충돌할 경우 중대 기로에 서야 합니다.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최근 사설에서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 타격에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중국의 궁극적 이해관계와 선택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미국이 군사 대응을 결정할 만큼 북한의 위협을 심각히 여길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무력 충돌까지도 감수할 것인가? 중국 출신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사전 협의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So will U.S.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without any combination with China? If that is the case, I think China will very likely react militarily to such a strike.
미국이 중국과 어떤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청샤오호 중국 인민대 교수는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고위 관리들이 반복적으로 북중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보통 관계로 묘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You see in the past years, Chinese leaders, Chinese senior officials has repeatedly maintained the relationship.
중국 당국자들의 이런 인식하에선 군사 원조를 약속한 상호 우호 조약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국을 배제한 채 북한을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면 북중 우호 조약의 효력이 살아나 중국은 북한을 구하러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전에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여전히 이를 현실적 옵션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산더 가브에프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선임 연구원입니다.
Many previous U.S. administrations have looked into military options pretty carefully, and they haven't been used for variety of reasons.
역대 행정부들이 북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이버 공격 등 보다 은밀한 작전에 기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환구시보는 미군과 한국군 병력이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공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며 금지선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과 오랫동안 접촉해온 전 북한 고위관리 A씨는 중국이 국경 인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 수술식 타격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북한의 외국 군대가 들어올 경우엔 군사적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실전에서 정밀 타격이냐 전면전이냐를 논하는 건 의미 없는 구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ook, a preemptive strike. If we hit one airfield, we're not going to do the job that needs to be done. We'd have to hit dozens of targets.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비행장 한 곳만을 선제 타격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수십 개 목표물을 공격해야 하는 만큼 결국 대규모 전쟁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넷 박사는 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상군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미한연합군과의 전쟁이 아니라 친중 정권 수립을 모색하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접수하는 등 사후관리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은 더 나아가 중국의 반응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 공격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Would China declare war on the United States if that were to happen? Absolutely not. The Chinese aren't going to go to war over a very ungrateful friend in North Korea.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중국을 모욕하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훼손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친구인 북한을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청샤오호 중국 인민대 교수도 중국이 미국 혹은 북한과의 관계 중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북한 대신 미국과의 관계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China faces the choice between maintaini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maintaining allied relationship with the DPRK.
극단적 상황에 처할 경우 중국은 국가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의 깊고 이성적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힘든 선택에 직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그동안의 대북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인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모두를 위협으로 보는 중국의 복잡한 셈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Chinese have to describe it, DPRK is a tactical threat. United States is a strategic threat.
윤선 연구원은 중국에게 북한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해를 가할 수 없는 전술적 위협이고 미국은 전략적 위협이라며 전술적 위협이 미국과의 전쟁을 촉발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전략적 위협이 언제나 더 위중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지만 그 때문에 미국과 전쟁까지 벌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wants to use North Korea as a strategic leverage against the United States, but China does not want to fight a war with US.
윤선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영향력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만 가치를 지닌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전쟁으로 치더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바로 중국의 셈법이 바뀌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현 상황을 바로 그런 지점으로 진단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there is a good chance that China will change its strategic direction.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크게 훼손한 결과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 더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현재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얻는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를 넘어서고 있다며 중국이 전략적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25일 저녁 북한 주민들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종아 여자 34세, 김소희 여자 27세, 정미양 여자 8세, 전혜영 여자 26세.
이들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사흘째를 맞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강제 북송 피해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전면 중단하라! 중단하라!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at what the Chinese are doing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They are violating international law.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숄티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이나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던 탈북자 임혜진 씨는 VOA에 중국이 강제 북송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 2000년도 내가 4월달에 잡혔을 때는 처음 잡혀가지고 제가 잡혀가지고 너무나도 잡혀서 북한에 나가기면 죽는다는 거 그걸로 많이 울고 그랬더니 중국 공안에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갔다가 또 오면 되지. 그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잡혀서 갔다 오는 게 있잖아요. 뭐 동네집 갔다 오는 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북한 자유연합이 해마다 한두 차례씩 발표하는 강제 북송 피해자 명단에 직접 올라 있었던 탈북자 조진의 재미 탈북민연대 대표는 VOA에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이 없으면 탈북자들이 북한에 가서 죽을 일도 없고 또 아이들도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북한 자유주간 나흘째인 26일에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중국 내 북한 고아 문제에 초점을 맞춘 행사와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계 탈북자 총회와 북한의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 등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평양의 인구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16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평양 인구가 28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데모그라피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데모그라피아는 도시 정책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민간기구입니다. 평양은 인구 규모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034개 가운데 16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양 인구는 2015년 286만 명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구 1위는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으로 이 일대에 약 3,900만 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3,176만 명으로 2위, 인도 델리 일대가 약 2,60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서울 인천 지역이 약 2,400만 명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밖에 청진이 인구 63만 명으로 821위, 함흥이 54만 5천 명으로 956위를 기록해 북한에서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3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11개 지역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올랐고 미국은 73개에 달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도시들은 전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인구 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의 면적은 176제곱킬로미터로 제곱킬로미터당 16,300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밀도 순위에서 41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함흥이 150위, 청진은 280위에 올랐습니다. 데모그라피아는 세계 각국의 인구 조사 자료나 인공위성 사진, 유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특히 북한의 경우 유엔 세계 도시화 전망 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연구학회는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술활동을 하는 학술단체입니다. 이 북한연구학회에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2017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2차도 북한과 관련해서 전체 모형이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우리 설명사님도 결국은 중국이 가장 큰 저기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산봉홀 북한학을 전공하거나 관련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학회 총무이사 조영주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연구학회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1년에 4회에 걸쳐서 학술회의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첫 번째 학술회의를 진행을 했고 주제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가 북한이라는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대북제재라고 하는 좀 정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어떠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시장화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일상과 주민들의 삶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학술회의는 여러 가지 큰 주제로 나뉘어서 각각 진행이 됐습니다. 제1회의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이었습니다. 발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열 조사관이 북한 엘리트 지배체제의 변화와 성격이라는 큰 주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문수 교수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와 북한 경제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대북제재와 북중경협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제2회의는 대북제재 하에 북한 경제라는 주제로 김정은 정권을 분석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발표자로 참여한 한국은행 최지영 씨는 북한 대중수출의 파급효과와 분석을 이야기했습니다.
비경쟁 수입형 산업연간표를 가지고 대중수출의 파급효과, 그러니까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뭐 이전 세션부터 들었는데요. 여러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최근 북한 경제 현황이나 아주 최신 어떤 뭐 제도 변화, 또 경제 연구나 이런 그 문헌 분석을 가지고 최근 이제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영호 박사님 연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관련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49페이지에 보듯이 준비예금이라는 항목을 경제연구에 소개를 하고 있고 북한에 소개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조사.
제3회의는 북한 정치의 지속과 변화를 주제로, 또 제4회의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5회의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제6회의에서는 북한 사회 지속과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관련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연구 성과와 또 그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학술 대회였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박선영 씨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 경제 쪽을 전공하는 학생이라 경제 파트 세션을 많이 들었는데요. 현재 김정은 정권 이제 5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랑 지금의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한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곳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연구학회에서는 이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학술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회 회원분들이 그동안 연구 성과를 공유한 자리이면서 또 이제 아무래도 학회가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정책적인 어떤 기여도 하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술회의는 전문가의 의견 교환과 뭐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그리고 또 학생들이 와서 참석하면서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식의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TV 토론회 관련 소식이 오늘도 가득하군요.
네. 어젯밤 JTBC를 통해서 생중계된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토론회에 대한 분석, 평가, 오늘 한국사회의 중심 뉴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후보들의 토론 열기도 높아가고 있고요. 한국 사회 관심도 지금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 단 12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지지 후보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유권자들,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뉴스가 바로 TV 토론회입니다.
네, 시청률도 화제군요.
네, 그 JTBC와 중앙일보 또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요 후보들의 네 번째 TV 토론회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8시 4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시청률이 15.9%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그 이틀 전에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가 38.5%가 나왔으니까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사가 JTBC 방송이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하는 그 장치가 있어야 시청 가능한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단독 중계였고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 시청률 15.9%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네.
또 JTBC로 봐서도 2011년 개국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의 시청률이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만큼 한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토론회 내용은 어땠고요? 또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도 토론 주제에 맞지 않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체로 앞선 세 차례의 토론회와는 달리 정책 검증이 집중된 편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핵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과거 어느 정부에 있었는가를 두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진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요. 이 한반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뭐 어려운 경제 상황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검증이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형식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 토론회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서 토론하는 스탠딩 토론이 화제였는데요.
네.
어제는 완전히 반대로 둥그런 테이블에 이 후보자와 사회자가 둘러앉은 원탁 토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후보들의 주요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뭐 미국 대선에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 이 팩트 체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또 이런 부분도 시청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성적표도 발표가 됐네요.
네.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어젯밤 텔레비전 토론회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율과도 또 비교해볼 수 있는 수치였는데요. 지지율이 좀 낮았던 후보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됐습니다. 성적표를 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후보는 27.2%를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지지율 뭐 1위, 2위에 있었던 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2.6%를 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위에 있는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네 번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지금 토론회 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제 토론회 성적표도 21.1%로 문재인 후보는 물론이고 양강구도로 인식되던 안철수 후보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 토론회 성적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감으로서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오늘 그 한국일보와 역시 코리아타임즈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일과 25일 양일간 조사한 건데요. 문재인 후보가 40.4%, 안철수 후보가 26.4%를 받았습니다. 이 두 후보 한때는 오차 범위 안의 차이로 박빙 구도를 보였는데 최근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이 문 안 후보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 두 후보와는 지지율 차이가 컸던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세가 눈에 띄는 후보가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8%를 받았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앞섰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는 구도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의 평가 지지율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TV 토론회는 언제입니까?
이제 두 차례 남았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토론회가 28일에 있고요. 또 대선을 딱 일주일 앞둔 5월 2일에 있는데요. 28일 토론회는 경제 분야에 집중될 것이고요. 5월 2일 토론회 한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바다에 침몰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지금 목포 신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미수습 희생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세월호 선체 수색을 통한 미수습 희생자 유해 수습 소식 말씀대로 아직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를 바다 위로 올리고 무트로 옮겨놓은 것까지 성공하면서 정말 금방이라도 미수습 희생자를 찾았다, 유해를 찾았다 이런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수색 작업은 정말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안이 각종 기물과 진흙이 뒤엉켜 있는 아수라장의 상황이고요. 일일이 그 작업자들이 손으로 뻘을 걷어내고 양동이로 날라낼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체의 급격한 그 항로 변경을 설명해 줄 열쇠로 지목된 이 침로 기록장치가 있는 조타실에 수색팀이 진입을 했는데요. 그 기록장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시간인 10시 17분에 멈춰버린 이 조타실의 시계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뼛조각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희생자의 유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오늘까지 수거된 뼛조각이 무려 500점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동물의 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월호 목포신항 현장에 한국 최고 권위의 전문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파견돼 있지만 이 선체 안과 또 흘러나온 뼈를 모아둔 포대 선별 작업을 통해서 찾은 뼈조각 모두 사람의 유해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왜 이렇게 동물의 뼈가 세월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정말 동물의 뼈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월호를 실었던 반잠수선에서 제일 먼저 발견됐던 뼈조각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것은 분명 동물의 뼈다 이렇게 최종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 중에 가족에게 전달된 물품도 있다죠?
네. 그 이름표가 달린 교복과 여행용 가방 등이 가족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깨끗한 상태의 학생증, 지갑, 제주도 수학여행 때 쓰라고 지어줬다는 용돈 5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는 아들의 지갑과 가방을 돌려받은 희생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신항에는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선체 수색 상황을 실시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CCTV, 폐쇄회로 TV 화면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유해 하루빨리 좀 찾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